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고린도전서 오늘 2장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2장의 주제는 순전하신 성령께서 인간의 지혜를 바로잡아 주셔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2장으로 한번 가셔서 우리 성경을 보시겠는데 먼저 2장 1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첫째로 저는 바울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철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좀 더 생각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문맥이나 또는 제목을 따르는 설교자도 아니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해설자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늘 믿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 힘이라고 하는 것, 감동, 감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변에서 나오고 철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사용하신 방법이 되는 거죠. 바울은 유력하고 화려한 표현을 사용할 줄 아는 철학자였지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의 방법으로 사용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세상의 지혜에 호소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 세상의 지혜에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과 증거를 선포했는데 그 비밀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서신서에서 이 비밀이란 표현을 여러 번 발견하게 됩니다. 비밀이란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파했던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직 예언이나 예표로만 제시되었습니다. 그 실제적인 사건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비밀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2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은 분쟁을 일으키는 당시 그 철학적 토론에 뭐 많은 말들이 있었거든요. 많은 주장들이 있었고 그런 것에 사도 바울은 전혀 움직이거나 끼어들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던 바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파하기를 소망했습니다. 바울은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전파하기를 사모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전도 방법이 되는 것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하고 놀라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가 3절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그랬어요.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바울은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자기의 속사정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바울은 자기가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 매우 불안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죠?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결코 높게 평가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는 위대한 학자요 사상가였잖아요.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고 있었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운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은 전도가 이루어지지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 주제, 모양, 뭐 이런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전도에 있어서도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일들이 되어졌다고 했는데 바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닌가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껏 있었지만 앞으로 더욱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만일 사람이 구원하는 데 인간의 지혜가 사용된다면 그의 믿음은 인간의 지혜 위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믿음에 이르게 된다면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위에 기초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날의 방어적인 전도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려 한다든지 창세기 1장이 과학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조사해 보려 한다든지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있었는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출발점들은 이게 진정한 전도를 이루어내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제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연구들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분야를 전공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요. 그런 분들이 특별히 창조과학회 이런 분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영감에 관한 증명 위에 우리의 구원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성경의 영감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변론적인 설교는 우리의 주의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키는데 약간의 도움을 줄 뿐이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그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 그 임재와 역사하심을 강조하고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고 귀한 일이다라고 믿습니다. 자, 2장 6절로 가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바울은 나는 전혀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7절에서 그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시 비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수께끼나 소위 범죄를 해결해 나가는 추리소설과 같은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은밀하고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란 옛날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제는 알려진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비밀이라는 표현이 신약에 27번 나타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도 이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들은 비밀의 비유들을 말합니다. 왜 그것들을 비밀의 비유들이다 이렇게 부를까요? 그것은 그 비유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배척당하시고 즉 우리 주님께서 배척당하시고 또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오실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왕국에 나아갈 방향을 설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그 부분은 구약에서는 전혀 계시되지 또 제시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직 드러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비밀의 비유들을 말씀하실 때 처음 이 사실을 나타낸 것인데요. 전에는 감추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드러내서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오늘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이 많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우리들에게 흥미있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은 헬라 철학의 학파 그리고 헬라의 과학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헬라의 표현에 근거하여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표현에 전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란 그래서 입을 의미한다는 말에서부터 나왔는데요. 즉 입을 담은다는 것은 곧 무엇인가 감추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그러한 의미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아무 말이 없었던 것이 이제 소리를 지르게 되었다 합니다. 인간의 탐구로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밝혀졌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있어서 비밀이란 항상 인간의 지식적 활동으로는 발견할 수 없었고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비밀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것이다. 이 표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 지혜는 이 세상이나 이 세대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춰진 것입니다. 한 번 더 성경을 읽어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고린도 전서 1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2장이죠. 죄송해요. 2장을 나누고 있어요. 자, 2장 8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다시피 그들은 이 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죠. 다음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확실히 오해되어져 왔습니다. 이 구절은 예를 들어서 매기 목사님의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미국의 장례식장에서 많이 읽혀지는데 장례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구절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구절의 의미가 이렇게 잘못 오해되어져 왔다 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 사랑하는 아무개가 죽었습니다. 그의 유족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는 다 알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영광 가운데서 모든 것을 알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이 구절에서 의도한 것은 이러한 의도가 아니었죠, 여러분. 바울은 바로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사실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통하여 막대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느 기관보다 눈을 통하여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를 터득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청각인 거죠. 그래, 눈도 중요하고 귀도 중요합니다. 이 청각도 상당히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우리는 듣는 것들을 통하여 많이 배웁니다. 바울은 단지 들어서만은 배울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추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성이 되겠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획득할 수 없는 사실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탐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은 청각이나 시각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청각이나 시각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함으로 배울 수 있는 많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곧 그 역사가 문학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진리는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왜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를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어떤 기분인지를 제가 알 수 있거든요. 어느 눈 내리는 날 아침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집에서 쓰레기통에 버린 바구니 두 개를 들고 나오다가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장로님은 주변을 둘러보면서 누군가 보지 않았나 이렇게 좀 개면적으니까 살피시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황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의 기분이 어땠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그분의 기분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사람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로 가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값없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사가 되기 원하십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제 바울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공식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14절 주목해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알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제가 하는 말이 어리석게 들릴 거예요. 터무니도 없죠. 그렇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중 어느 쪽이 잘못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리고 구원의 그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그렇죠? 보면 또 깨닫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깨닫지 못하죠. 당연히 요한복음 16장 13,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하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일들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본서신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15, 16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자란 그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것은 영적인 것들을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과 대조가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말씀은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 말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전까지는 영적인 것들을 보여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도가 참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보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솔직한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보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시나요? 성령에 속해 계시나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시나요? 그러면 성경이 달라 보일 것이고요, 하나님이 달라 보일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묵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를 바탕으로 톰 브라운 목사님이 지은 책 혀의 권세, 말의 위력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